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11월 24일 수요일 온 마음을 다하여 신명기 30장 1에서 10절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았으나 결국엔 하나님을 저버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보여준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7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가? 신명기 30장 1에서 10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참된 회개에 무엇이 요구되었는지에 집중해 보라. 무엇이 요구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참된 회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어떤 가르침을 받게 되는가?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온 마음을 다해 그분께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된다면 그들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며 그들은 순종의 삶을 살게 될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진 것이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선택해야 할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셔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었다. 그리고 그 축복 중에 일부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향하도록 그들 안에 역사하셔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응하여 그들의 죄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해야 할 것이었다. 비록 다른 역사적 배경에서 언급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했다. 백성들은 저희 죄가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온 까닭에 슬퍼한 것이지 저희가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께 욕을 돌린 까닭에 슬퍼한 것은 아니었다. 참된 회개란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악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부조화 선지자 557.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신명기 30장 1에서 10절에서 확인하게 되는 진리이다.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회개의 증거로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했다. 묵상.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 때문에 당하게 된 고통을 슬퍼하는 것과 죄 자체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의 차이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용.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했던 다윗의 기도가 그대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 매일 주님을 찾는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선택을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여 그리스도의 멍에 곧 순종과 봉사의 멍에를 맨다면 모든 불평이 없어지고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산상보훈 101. 참된 회개는 단순히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변화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저의 마음 안에 들어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맞춰서 찬양하리. 어다한 천사들 함께 모여 우리와 기쁨을 나누리. 저 멀리 퍼지는 찬송 소리, 전쟁도 눈물도 지났네.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를 찬양하리. 오,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저희 안에 임하셔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저의 온 영이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귀를 크게 열고 듣겠나이다. 주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새롭게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나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뭐라고 했죠? 그렇죠. 마음이 빈 자. 허심, 쉬신들은요, 풀러. 마음이 빈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중국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렇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 누구시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영원하신 우리의 복이십니다. 복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2학년 1학기 말 고사를 마칠 때쯤 해서 제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친구의 이름은 양준호입니다. 지금 현재 별행복교회 장로로 있는 양준호 장로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방학하기 바로 전날 저를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는데, 학생 수련회가 있는데 함께 가지 않을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저를 교회에 초청했던 일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노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회를 별로 뭐 다니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항상 노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한테 그런 초청을 할 때 제 마음속에 좀 뭐랄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좀 미안한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교회에 다닐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정중하게 제가 이렇게 사양을 했습니다. 아, 미안하지만 내가 여름 보충 수업도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미안하지만 나는 교회에 또 다닐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뭐 이제 중간고사를 마치고 마지막 시험이죠. 금요일 날 중간고사를 마치고, 아, 기말고사죠. 기말고사를 마치고 이제 자취집을 갔어요. 자취집에서 저희 누님, 큰 누님과 함께 자취하고 있었는데, 자취집에 갔는데 이 문이 따져 있는 거예요. 저희 누님은 아직 퇴근 시간이 안 되긴 안 돌아왔을 때죠. 이렇게 문이 따져 있어요. 그 문을 여니까 찬바람이 쑥 나오는 거예요. 집 안이 그 단칸방이었는데 호응해요. 뭐가 없는 거 있어야 할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싹 훔쳐가 버렸어요. 책도 다 훔쳐갔어요. 그때는 뭐 중국책도 다 중국책방에 팔 수 있었거든요. 제가 저희 집이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수학여행 갈 그 돈을 어머니에게 받아서 제가 자습서나 이런 것들을 참고서들을 샀었어요.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 귀한 책들이었는데 다 도둑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누님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누님도 월급의 그 당시 월급의 절반 이상을 잃어버렸고 도둑맞았죠. 그리고 뭐 그 있던 것 대부분 다 돈들 많은 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야,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심정이 어떻을까요? 어휴, 화가 얼마나 나는지요. 막 입에서 막 XX가 나오는 거예요. 이 XX, 제가 이 설교 중이니까 말은 표현을 못하고, 이 XX 잡기만 해봐, 내가 죽인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또 저희 누님도 울고 저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학교를 가는데 힘이 없이 투덜투덜 터덕터덕 학교까지 이제 걸어가는데 한 2km 정도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한 친구가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제 저에게 다시 말하면 어제 저에게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는데 함께 가지 않겠느냐 했던 그 친구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성향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을 가는 습관이 있었어요. 어디 이렇게 막 나가서 뭐 이렇게 산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금 제가 36대학교에서 거하고 있는데 뭐 스트레스 받을 일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막 불암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산을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스트레스 풀리죠. 그 당시에는 뭐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어떻게 이 분출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학교 그때가 토요일이에요. 다시 말 안식일이죠. 토요일날 학교 도착하자마자 그 친구를 찾아가서 1학년 때는 같은 반이었는데 2학년 때는 서로 다른 반이었어요. 찾아가서 내가 혹시 너희 교회 그 수련회 가도 되겠냐? 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그래 좋지. 와. 제가 그날 오후에 안식일 오후죠. 3시에 정읍교회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찾아간 그 발걸음이 첫 시작이었어요. 저의 첫 발걸음이었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안식일마다 교회를 멈춰본 적이 없어요. 매 안식일마다 그 후로 교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도둑 덕분에 간 거죠,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수련회를 참석했어요. 3박 4일 동안 수련회가 내변산에 있는 한 계곡이 있는 내변산에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아주 정말 유쾌하게 보냈어요. 제가 또 한번 놀면 잘 노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도둑맞은 것도 잊어버리고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거기 뭐 여학생들도 있으니까 뭐 이게 다른 데 이 눈이 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3일 동안 열심히 놀다가 이제 마지막 날 헌신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촛불 이렇게 뭐 촛불로 뭐 해놓고 또 이렇게 소나무 사이에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소모로 이렇게 크게 써놓고 거기에다 석유를 묻히고 석유를 뿌리고 그리고 오늘 이 처음으로 교회 나온 우리 친구 있으면 나와서 여기 거기에 불을 붙이는 그런 헌신 예배였어요. 근데 제 친구가 제가 처음 이제 교회로 온 거잖아요.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막 사람들이 부르니까 제가 나갔죠. 나가서 그 중에 한 글자에다가 제가 불을 붙였어요. 어떤 글자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그때 그 헌신 예배의 설교 그때 담임 목사님이 최병기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의 설교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쟤는 다른 건 다 기억나지 않는데 한 가지만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헌신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선택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제가 선택을 받은 거죠. 가서 제가 그게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쓰여진 글에 제가 거기에 불을 붙였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가 그 후로 평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제 목사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러고 난 후에 제가 이제 그 헌신을 드리고 난 후에 마지막에 간증 시간이 있었는데 한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폭탄 선언을 전하고 내가 다시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간증 시간이 싸늘해졌어요. 그리고 간증 시간이 마치고 난 후에 저는 이제 그날 마지막 날 밤이니까 그때까지 뭐 교회 다닐 마음이 없죠. 신앙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날 밤에 한 10시경에 잠도 오지 않고 저기 냇가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거기에 그 텐트 이렇게 쳐놓은 그 이 중앙 자리 정도에 거기에 가스등이 켜 있는 곳에 제 친구인 양준호 형제와 그리고 그 자매와 그리고 정읍 교회의 박삼수 장로님 저를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그 박삼수 장로님이 함께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나가다가 무심결에 거기 가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물론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후에 깨닫게 되었죠. 제가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은 사실 불청객이죠. 왜냐하면 그 폭탄선을 한 다시는 교회 안 다니겠다고 이렇게 막 했던 그 자매와 상담 중인데 제가 지나가다 거기를 앉아있으니 얼마나 불청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냥 불청객이 아니고 그 밤중에 제가 선글라스까지 검정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그분들이 아, 저 친구 빨리 가지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어느 순간 제가 그 장로님한테 질문하기 시작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 장로님 저에게 답해주고 제가 질문하고 답해주고 사실은 제가 인생에 대한 고민을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고 답해주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다가 언제까지 했냐면요. 밤 10시가 11시경부터 시작된 그 대화가 그 다음날 해 뜰 때까지 했어요. 제 친구와 양준호 장로와 제 친구인 양준호 장로와 그 자매는 언제 갔는지 기억도 없어요. 그냥 저와 그 장로님과 대화가 오가면서 나를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해 뜰 때까지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날 밤에 제 마음속에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이후로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날 밤이 지나고 난 저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 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셔드리고 오직 그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로 그날 밤에 제가 솜했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니 그랬다가 제가 불을 붙였던 그 단어의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나오기 한 달 전 정도 됐을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 사이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없는다는 게 은어처럼 유행했어요. 없는다는 게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없는다는 뜻은 그 당시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훔친다는 거예요. 훔친다는 거. 제가 뭐 좀 제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이 뭐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 못하겠네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교회 나오기 한 달 전에 자전거 한 대를 훔쳐가지고 타고 다니고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요 어느 날 제 친구가 제가 한 2km 정도 걸어 다녔잖아요. 근데 하루에 학교를 두 번씩 가야 돼요. 야간 자율 학습도 해야 되니까 갔다가 두 번씩 가 너무 힘든 거예요. 걸어 다니기가.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때도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토요일인데 교회 안 다니실 때니까 안식일 오후에 토요일날 오후에 제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어느 날 같이 걸어가다 그런 거예요. 야, 너 자전거 한 대 업을래? 그런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좋지!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바로 한 5분 정도 걸어가가지고 국민의회 앞에서 자전거 한 대를 훔쳤어요. 10시 안장겨져 있는 자전거. 훔쳐가지고 잽싸게 도망가서 그대로 타고 다니면 정읍시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당시 말도 뭐 그렇게 더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타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색테이프로 그걸 핸들을, 사이클 핸들을 바꿔놓고 색테이프로 다 칭칭 감아가지고 완전히 다른 자전거를 만들어가지고 타고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신나게 좋게 타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신 한 후에 제가 그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가는데 정읍교회가 대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는 뭐 정읍중앙교회 본향 좀 나눠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정읍교회가 대문이 있었는데 들어가려고 하면 이게 예전에는 제가 자전거를 훔치고 길 가다 돈을 주면 얼마나 신나냐 이렇게 성공했다 아싸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고 난 후부터 제가 그게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네 거 아니잖아. 그 자전거를 처음에 한동안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저 끌고 못 들어갔어요. 교회 안으로. 교회에 대문 밖에다 세워놓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다니다가 한 1, 2주 지났을까요? 도무지 안 되겠어. 주님, 제가 이거 주인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주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 국민의 앞에 세워졌던 거 훔친 거니까. 제가 그 핸들을 원래 핸들로 바꿔놓고 원래 핸들이 안 버리고 있었거든요. 바꿔놓고 색테이프를 다 떼어내고 그리고 세차를 깨끗이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국민의까지 끌고 가서 거기다 기도하고 하나님 꼭 주인이 자전거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 그대로 갖다 놓고 교회로 가는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좋아서 막 날아갈 것 같아.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제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고 시편 1편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제가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어떤 사람 되었어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이 누구시죠?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제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얘기만 더 해볼까요? 제 이빨이 이가 이게 이쪽 이가 금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금이가 한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새로 한 거죠. 이빨이 나갔어요 사실은. 근데 제 이가 뭐 이거 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제 이렇게 그 수업을 마지막에 끝나고 밖에 나왔는데 제 신발이 없었어요. 바로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산 신발인데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화장실 쪽을 가보니까 그 학교 화장실 쪽을 가보니까 제 신발하고 똑같은 메이크하고 똑같은 신발인데 헌 신발이 하나 있었어요. 깔창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어떤 녀석이 훔쳐가고 이건 놓고 갔구나. 자기 신발 바꾸신 거 하고는 이제 이렇게 친구하고 같이 친구 자취방에 갔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신발 하나 입을래?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해요? 좋지? 그래가지고 그 신발 하나를 훔치기 위해서 이제 정읍 그 정읍의 그 시장으로 가는데 정읍 옛날에 관통도로라고 있어요. 이렇게 새로 4차도로 만들었는데 거기를 딱 통과해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 산 친구가 걸어오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맨발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 친구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자기 신발을 분실하고 맨발로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제 미안하다 하려고 잠깐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골목길로 갔는데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이 국수론을 다니고 있었어요. 유단자였어요. 그러니까 골목길에 그냥 저는 미안하다고 이제 사과, 아니 사실은 설명을 해주려고 내 신발을 잃어버려서 이랬다고 하려고 했는데 순간 제가 배를 그대로 얻어맞고 그리고는 쓰러졌죠. 순간적인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넘어졌는데 그걸 그 친구가 발로 저를 차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 이빨이 두 개가 나간 거예요. 뭐하다고요? 신발 훔치러 가다가. 물론 제가 고등학교 오기 전까지 어떤 분 혹시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데 고등학교 오기 전까지 제가 남의 걸 훔쳐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니 한 번도 없었다고 볼 수 저는 제가 뭐 남의 걸 훔쳐 근데 고등학교 와가지고 친구들이 유행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복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복이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니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마음이 빈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마음이 빈 자가 그 안에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복의 통로를 통해서
누가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 즉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는 거예요. 마치 그 안에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다 보면 그 안에 공기가 가득 채워지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만에 있을 때 중국어를 배우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하나가 짜요라는 단어입니다. 짜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짜요. 힘내라 할 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중국어를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막 힘들어하는데 거기 그 학교 직원이 거기 그 학원 직원이 저한테 린무스 짜요 그런 거예요. 짜요. 힘내세요. 근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우리 저희를 도와주는 코디네이터인 우리 홍인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물었어요. 지하요가 무슨 뜻이죠? 그랬더니 아, 지하요는 기름을 더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힘내라 할 때 그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기름을 더해. 그러고 이해했는데 어느 날이잖아요. 깨달음이,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터치를 해줘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께 터치를 줬어요. 야하, 이게 그런 뜻이구나. 짜요. 기름을 더해라. 기름을 넣어라. 기름을 더해라. 무슨 뜻입니까? 기름을 더하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다 아시죠, 여러분? 기름은 누구를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름을 더해라. 제가 그때부터요. 찌아요 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성령 충만. 주님,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중국의 이 대만이나 중국의 주요소를 뭐라고 하냐면 찌아요짠이라고 해요. 찌아요짠. 기름을 더하는 그런 점이죠. 다시 말하면 무슨 점포할 때 점자죠. 찌아요짠이라고 해요. 그런데 찌아요짠에 가서 기름 넣는 그곳에 가서 기름을 넣을 때 기름을 가득 채워주세요. 그 말을 찌아요, 기름 넣어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찌아요. 그런데 가득 넣어달라는 말은 찌아만이라고 해요. 찌아만. 찌아만. 제가 돈이 충분히 있을 때는 항상 찌아만 해주세요. 가득 넣어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기도했어요. 주님, 내 마음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새로 교회를 이제 그 다음에죠. 제가 교회를 배정받아서 이제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구호를 정했어요. 구호가 뭐냐면 찌아요. 그래.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매 설교를 마칠 때마다 성도 여러분 찌아요. 예. 그러면 이 성도 우리 저기 성도들이 성령 충만 그렇게 회답을 합니다. 그럼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성들이 아멘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그렇게 했습니다. 찌하여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제가 5년 동안 핑전 소망교회에서 끊임없이 외쳤던 구호했던 내용입니다. 주님 정말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 통로로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기를 성령 충만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지하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빈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라오디기아 교회, 분명한 성경의 증언이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우리의 입장이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겸손, 인내, 믿음, 사랑, 자아부정, 경성, 그리고 희생의 정신에 있어서 크게 부족하다. 우리는 성경적인 거룩함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죄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편만하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명백한 책망의 기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들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생각할 정도로 큰 기만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의심과 그들이 좋아하는 죄악들을 끊어버리지 못한다. 그들은 성령의 책망의 증언은 필요 없으며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자들은 영적 지식을 통하여 그들의 부족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분별력이 크게 필요하다. 그들은 완전한 그리스도인 성품에 필요한 모든 자질을 거의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그들을 겸손한 삶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케 하는 성경 진리의 실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순종하는 생애를 살지 않는다.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 군병들은 잘못을 정죄하고 의를 지지하기 위하여 영혼의 대적과의 전쟁에 스스로 가담할 실제적인 의무가 있다. 그러나 참된 증인의 기별은 교인들이 두려운 기만에 빠져 있으므로 그들에게 그들의 영적 잠에서 일깨우고 단호한 행동을 하도록 분기시키기 위하여 경고를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드러낸다. 지난번 이상에서 나는 이 참된 증인의 단호한 기별조차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지 못했음을 보았다. 사람들은 죄악 중에 잠자고 있다. 그들은 계속하여 스스로 부유함으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선포한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다. 왜 이 모든 책망이 주어지는가? 증언은 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폐역과 통탄할 죄가 있음을 지적하는가? 우리는 진리를 사랑한다. 우리는 번영하고 있다. 우리는 이 경고와 책망의 증언들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자들로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들의 생애를 성경의 실제적인 교훈과 비교해보게 하라.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겸비하게 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두움을 비추게 하라. 그러면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자신의 진정한 영적 가난과 곤고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순수한 믿음과 사랑인 금과 그들의 자랑스런 구주의 피로 순결하게 된 흠없는 품성의 흰옷과 하나님의 은혜요 그들에게 영적 사물에 대한 명확한 통찰력을 부여하고 죄를 식별하게 하는 안약을 살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이 모든 것을 얻음은 오빌의 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날 이렇게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처하여 있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들이 고침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임을 나는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책망과 경고를 멸시했다. 이 기다리고 깨어 있어야 할 시기에 사탄이 그들 위해 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미지근한 상태를 참된 증인은 정죄한다.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죄를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의혹의 공격을 당한다. 사탄은 의심을 품도록 암시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명백한 증언에 대해 반대하는 계획을 세울 능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며 핑계하는 것이 덕이요 그들의 지성의 표라고 생각한다. 의심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할 여지가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의 여지를 모두 제거하도록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과 배우고자 하는 정신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증거를 제시하시며 모든 사람들은 증거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영생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 대가로 요구한다. 영원한 사물에 대해 우리가 올바른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 생에서라 할지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은 노력을 통하여, 때로는 가장 고통스런 희생을 통하여 얻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는 단지 없어질 보화를 얻는 것에 불과하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보화와 영존하시는 분의 생명과 견줄 수 있는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투쟁과 수고를 참고 열렬한 노력과 큰 희생을 치르는 일을 덜 기꺼워해야 할 것인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이 그 이상 더 지불할 수 있을까? 믿음과 사랑은 황금 보화이며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크게 부족한 요소들이다. 경고와 격려와 책망의 증언들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빛을 차단하는 것임을 나는 보았다. 불신은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한 상태에 대해 무지하게 한다. 그러므로 참된 증인은 다음과 같이 그들의 눈먼 상태를 묘사한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믿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 나의 주님이 더디 오시리라는 말이 마음속에서만 아니라 말과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행동에서 표현되고 있다. 이 깨어 있어야 할 시기에 무감각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시대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만연하고 있는 비참한 죄악은 교회로부터 죄를 제거하기 위한 최고의 성실과 산 증언을 요구하신다. 믿음은 두려울 정도로 감소되고 있다. 믿음이 증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했던 자들은 모험을 감행했고 희생했다. 그들은 빈곤한 가운데 이 사업을 시작했고 가장 큰 곤궁과 치욕을 당했다. 그들은 단호한 반대를 당했는데 그 반대는 궁핍한 그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으며 그들의 믿음을 생생하게 유지시켰다. 오늘날 우리의 체계적인 헌금 제도는 우리 교역자들을 충분히 유지시켜주고 있으므로 핍절함이 없고 부양에 대해 믿음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구약의 법에 의하면 6년간 종살이를 하고 나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년간 일하고 그 기간 중에 아내와 자식을 낳게 되면 본인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지만 아내와 자식은 영원히 종으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러한 위치에 계셨다면 처자식과 자유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처자식을 선택하면 귀에 구멍이 뚫리고 영원히 종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동일한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잃어버린 바 된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 영원히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의 몸이 될 것인가? 종의 귀에 구멍을 뚫은 것은 단순히 장식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종의 상징이었을까요? 단순한 장식과 영원한 종의 상징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는 어떤 종류의 법들이 있었나요? 그 중에서 오늘날 우리도 지켜야 할 법은 어떤 것들일까요? 출애굽기 21장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첫 번째, 도덕법이 있었습니다. 도덕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두 번째, 의식법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ceremonial law라고 하는 법인데요. 의식법은 성소봉사와 제사제도 그리고 의식에 따른 정결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십자가의 그림자로 십자가 이후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법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폐지된 법입니다. 세 번째, 시민법이 있었습니다. 시민법 혹은 민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국민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 법의 정신은 지금도 유효하지만 구체적 법은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건강법입니다. 건강법은 창조주께서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처방이며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성전인 자기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꼭 지켜야 할 법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의 첫 부분은 제일 먼저 종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종에 관한 법을 정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을 두는 당시의 제도를 인정하셨다는 말인가요? 출애굽기 21장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법의 정신은 원칙적으로 노예 제도를 반대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이며 똑같이 피로 사신 자녀들입니다. 그렇지만 노예 제도는 고대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확립된 인간 사회의 제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관습을 일시적으로 묵인하신 것입니다. 집에서 부리는 종이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일 경우 그 종은 몇 년 동안 주인을 섬긴 후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나요? 출애굽기 21장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히브리인 노예에게 6년 이상 노역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었으며 제7년에는 노임을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인이 노예를 가혹하게 취급하는 것이 엄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만일 주인이 홧김에 노예의 몸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면 그 노예는 자유를 얻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노예에게 불합리하게 가혹한 법을 가하는 주인은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노예 생활 동안에는 봉사의 조건을 너그럽게 하여 노예가 자신을 속량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재산을 모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원칙들의 시행은 노예의 불공평하고도 불행한 운명을 서서히 벗어나게 해줄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히브리인 노예의 삶을 거의 노예 제도로 볼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사랑이었습니다. 남자 종이 자유를 얻었을 때는 그의 가족도 함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소유인 여종 중에서 아내를 얻었을 경우에는 아내와 가족을 두고 혼자만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21장 4절.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세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신으로 왔을 경우에는 단신으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가면 됩니다. 둘째, 가족까지 데리고 종으로 왔을 경우에는 그 가족을 데리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종의 가족을 주인의 소유로 보지 않고 종의 소유로 보는 인권을 존중하는 탁월한 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단신으로 와서 주인의 소유인 여종과 결혼하였을 경우에는 그 아내나 가족을 데리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남자 종에게 준 여인은 원래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주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주인도 남자 종이 자기의 여자 종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고 남자 종은 결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소 지나친 처사인 것 같으나 남자 종은 속전을 내고 자기 가족을 데리고 나갈 수 있었으며 그럴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남아있기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단순한 종 이상의 고용인의 대접을 받고 영원히 종으로 남아야만 했습니다. 남자 종이 아내와 헤어지기 싫어 그의 자유를 포기하고 계속 종으로 남기를 원할 경우에 그 남자 종은 어떻게 해야 했나요?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남편이 또는 아버지가 자기들과 함께 남기 위하여 평생 종이 되겠다는 표시로 송곳으로 귀를 뚫는 날, 가족들은 감사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을 것입니다. 문설주의 귀를 대고 뚫는 것은 말하자면 그 집에 그를 신체적으로 붙들어 매두는 것이 되어 그 집의 영구적인 동거인이 되겠다는 표시였습니다. 고대 근동인들에게 있어서 귀는 예속의 기관이었으며 귀를 뚫린다는 것은 자유의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상처를 당하셨나요? 스가랴 13장 6절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사건처럼 예수님은 두 손과 옆구리와 발에 상처를 입으신 것입니다. 친구의 집에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상처는 언제까지 갈 것인가? 각 시대의 대쟁투 643페이지.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자들과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 군인도 두려움과 후회로 그 상처의 흔적을 바라본다. 하늘에서 유일하게 남게 될 죄의 흔적은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난 상처입니다. 이 상처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가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종이 되셨습니다. 이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는 네 종류의 법들이 있었습니다.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건강법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 종은 6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 종이 아내와 헤어지기 싫어 그의 자유를 포기하고 계속 종으로 남기를 원할 경우에 그 남자 종은 송곳으로 그 귀를 뚫고 영원한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떠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겠다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외로울 때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